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70명 정도의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이 70명 정도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후손의 약속을 1차적으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이제 요단 도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번째 약속인 땅의 언약,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구속사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홍해를 갈라 출애굽 한 것만으로 구약교회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출애굽 2세대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했고 심판을 받아 뭐 지옥에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광야교회의 구원은 신약교회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론적인 것과도 같기 때문에 단순히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버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 출애굽 1세대 중에서도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이든 2세대이든 결국 구원은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적용되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 모압 땅에서 죽었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라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넌센스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교회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문자적으로 단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근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들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또한 특정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주께서 펼쳐 보이시고 있는 구약교회의 구원의 완성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교회의 언약의 성취와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온 리더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관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 관리들, 제사장들 이렇게 네 부류의 인물들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들 중 요단 도하를 이끄는 리더, 즉 요단 도하의 캡틴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네. 사실 보기를 드리면 항상 함정이 있게 마련인데 정답은 이 중에 없다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언약궤가 그것입니다.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선장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내용은 관리들의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뒤라는 지시어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뒤는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지시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이미지는 3장에서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3장 3절, 6절에서 두 번, 8절, 11절, 13절, 14절, 15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아홉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3장 17절까지 있습니다. 17절까지의 분량에 아홉 번이나 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언약궤가 요단도하의 진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각되는 언약궤의 이미지와 함께 특별히 이 언약궤가 가장 최전방에 앞장서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전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요단 도하를 이끄는 리더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 3장 11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를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되고 있죠. 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리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우리는 이 표현들로서 언약궤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치 소유하시는 거룩한 물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의만으로도 놀랍죠. 예,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3장 13절에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동격으로 주의 언약궤 곧 온 세상의 왕 이렇게 번역됩니다. 따라서 주의 언약궤가 곧 온 세상의 왕이라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는 언약궤 자체가 곧 온 세상의 주요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언약궤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거룩한 물건 정도가 아니고 언약궤가 곧 신적인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다라고까지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넓혀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적인 언약궤가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 돌판이 있죠. 즉 만나를 닮은 항아리 즉 말씀의 떡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십계명 율법인데 율법은 또 다른 말씀으로 번역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다라고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직 언약궤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감으로써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는 확고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 리더인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리더라 한들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언약궤란 여호수아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세력은 인류의 그 죄라는 거대한 요단 강물은 결코 인간이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약궤가 어떻게 요단 강물을 마르는지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그 기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본문에서 광야 교회의 구원을 구원의 완성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으로 요단의 많은 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5절에 이 요단의 물은 곡식 거두는 시기의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강폭이 1000m 그리고 수심은 항상 언덕 위에 넘칠 만큼 그렇게 물이 불어나는 시기이며 급류도 16km에 다다라서 감히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환경에 거대한 물바다를 이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 이 요단 물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곡식 거두는 시기인 4월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가? 요단 물이 평소에 깊지도 않는데 그때 인도하면 되지. 지금은 이 강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시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군의 앞에 적군의 기세와 환경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아군을 이끌고 있는 대장의 능력, 즉 캡틴의 권능은 더욱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역사적인 인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사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명량해전을 치를 때 조선수군 배 13척으로 외적의 133척이나 되는 그러한 배를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100의 전력차를 극복한 거죠. 기적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조선수군의 배가 133척이고 일본수군의 배가 13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대 1, 100대 10으로 싸웠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예는 인간을 비유로 들었기에 적절하지 않는 예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전력차를 극복해낸 이순신 장군처럼 요단 도하를 이끄는 언약궤 또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역사인 것입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죄의 세력의 홍수의 근원을 끊어버린 것이지요. 요단 도하가 있었던 길, 즉 사해 바다로부터 물 근원이 끊어진 아담 성읍까지는 약 25km 정도의 큰 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이 25km나 되는 이 큰 폭을 언약궤가 말림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 언약궤의 인도로, 즉 예수님의 크신 오른팔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언약궤가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바 예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완전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단에 물이 많더냐, 너희를 위협하는 죄의 세력이 크더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많은 물들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으로 너희는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듯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다섯 가지 정도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유효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위한 의무들이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현장에 있어서 중간기,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오늘 본문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놓여져 있는 형편과도 방불합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그들은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실 재림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 기회로 한번 잘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우리의 실천적 적용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본대로 3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시선을 집중하여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언약궤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 주님께 꼭 밀착하여 있는 삶,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여정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따라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언약궤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2000규빗은 약 900m에서 1000m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900m라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3절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 같죠. 분명히 주님께 밀착하라, 따라가라 해놓고는 거리를 두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는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그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주님의 위엄과 크심을 인정하여 그분 아래에 우리를 위치시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애정만 강조되면 우리 주님을 함부로 모시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처럼 허락되지 않은 향을 분향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두려움만 강조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1달란트 받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잘 숨겨두면 되겠다. 그렇게 게을렀던 종처럼 그러한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끼길 우리 주님은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이 1달란트라도 잘 숨겨야겠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상책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그를 적극적으로 따라감과 동시에 마땅히 그분을 경외함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는 이 거리둠에 대한 교훈도 항상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세 번째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이는 5절에 나타나는데 5절은 우리 교우님들과 제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5절은 요단도하 전날 준비일에 대한 자세인데 보신 바대로 성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성소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의 계획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거룩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나라를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는데 이 솔로몬에게 허락된 영광되고 참으로 찬란하고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나라에서 솔로몬은 사실은 거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분열왕국으로 나눠졌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즉 우리가 성소이신 하나님을 중앙에 모신다. 하나님을 중앙으로 모심으로 성소가 되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거룩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실천해야 할 네 번째 덕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네 번째 의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 리더에게 순종하라, 바꿔 얘기하면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에서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인 여호수아를 높이고 그를 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하여 요단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8절에서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는 세워진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요단 도하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언약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아니고 언약궤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를 놓치면 과거 교황주의와 같이 인간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늘 이러한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 교회라 했을 때 그 몸 안에서도 세워진 리더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사사들,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왕들과 또 선지자들, 이 모든 리더들이 구약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선두에 서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네,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를 이루시는 장로님들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담임 목사님과 세워진 당회원들을 통해 운영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몸이 또한 교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치리에 순종하고 그 결정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만인 제사장에 대한 그 원리를 잘못 이해하여서 이러한 직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독립교단이든 여러 잡다한 정치체제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질서한 경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과 같이 이러한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또 당회원들이 지혜롭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이 정말 너무나 인격스럽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교회에 내리신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누가 보아도 탁월하거나 유능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장로제를 해보니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거친데 영 지도자들이 시원찮고 또 무능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직제를 없애고 유능하고 학식이 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밤에 들었던 소식인데요. 그 미국 개혁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심지어 투표까지 받아 임직을 목전에 앞둔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또 설교도 곧잘 시원하게 잘 해서 모든 교회 회원들이 아 이분이 담임 목회자가 되면 우리를 잘 지도해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했고 결국 여러 후보들 중에 이분이 투표를 통해 담임 목회자 입 후보자 담임 목회자로 임직 예정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받고 임직을 목전에 앞둔 이 담임 목사 후보자가 임직 직전에 돌연 그 직을 감당하기도 전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난감해하며 주일 예배 직전에 그 사표를 교인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신학생으로부터 투표에서 떨어진 다른 입후 후보자 그러니까 사임을 했던 그 분과 함께 입 후보에 올랐던 그 후보자가 담임 목회자 후보로 다시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신학생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너희 좀 아쉽겠다라는 이런 반응을 제가 했는데 그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온 답글이 꽤 놀라웠습니다. 앞서 유능한 후보자 때문에 그 임직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앞으로 담임 목사로 임직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니 우리들은 행복하다라는 답을 그가 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는 마치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교회 리더의 위대함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사람의 외적인 환경과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 화려한 언변, 심지어 외모까지 그러한 화려한 외적으로 치장된 요소의 매력을 느끼며 리더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증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나는 사도답지 않은가? 나를 따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요 오히려 방해되는 것들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바울이 얘기하길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힘들고 수고하고 목마르고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고생하고 이것이 내가 주께서 세우신 그릇이요 주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증거다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어찌 뛰어난 사람들로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호수아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증거 하나로 세워진 주의 종들의 섬김으로 운영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가르침과 치리가 늘 주님 앞에 합당하다면 늘 순복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함께 그들과 이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장로님과 집사님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에 함께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이미지가 아홉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홉 번의 이미지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들 이 진영의 모습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요단도하라는 역동적인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사랑과 결속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인터넷 예배라는 것과 함께 맞물려 감에 따라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즉 자유주의 가치관을 지닌 개인들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개인의 기호를 따라 듣는 설교 혹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남 등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신앙을 독점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서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또 희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해져 있는 현 시대에 오늘 본문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홉 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명령을 하고 또 관리들도 명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정연하게 이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을 위한 우리의 실천사항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공동체의 결속력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교우, 즉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본인 스스로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신론자였던 그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후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에는 다소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성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음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애정이라는 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그래서 그가 60세, 그러니까 60살에 이르러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약간 이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자신이 기질적으로, 나는 기질적으로 애정의 감정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호감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바로 자신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그런 경험을 담아 애정의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의 치료책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가 말한 치료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듣고 공감이 되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 내 교우들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하는 척하라는 거죠. 영어로 as if, 그러니까 pretend, 인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러한 C.S. 루이스의 제안에 공감이 되십니까? 무슨 위선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척이라니 선뜻 공감이 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애정을 속기 힘들었던 이 C.S. 루이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썼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치료책에 따라 나오는 결과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척 행동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하는 실천과 노력 그리고 연습이 요구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한 연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러한 연습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것은 그가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무신론자였을 때는 그저 기질대로 살면 되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혼자 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구원을 향해 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지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중에도 만약에 이 기질 때문에 애정 전달이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노력의 연습을 한번 해보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인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는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자라는 그런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또 8월이 되면 행사가 참 많지요. 독서 캠프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사경회도 있고 이런저런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우리 서로 돌아보아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신비를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안에 더 소중하고 또 덜 소중한 지체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아픈 사람, 어린아이, 어른, 약한 자, 강한 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지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고 함께함에는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빠져선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위한 다섯 가지 실천적 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다섯 가지 메시지가 여호수아 3장의 핵심 주제 안에서 어떻게 향해 가는지를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도와 기적 사건을 통해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그것인데 이 내용이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요단도와 기적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목적에 대해서 한글 번역본으로 확인하기에 다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문 사역한 것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로써, 여기서 이로써는 요단강 기적 사건으로서 라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한 쫓아내실리 곧 그가 너희 눈앞에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알게 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보신 기적 사건을 통해 너희 즉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을 본문은 선언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통해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 너희는 쫓아냄을 받는 자들 즉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앞으로 주께서 이루실 재림에 그 나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들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 나라 밖에는 누가 살지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영혼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핀 대로 재림과 초림 사이에 살고 있는 중간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은 양도 있고 사실은 염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가지 실천사항들 그리스도를 따라감, 그리스도와의 거리둠, 그리고 거룩함,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함,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함,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를 늘 증거해내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주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끝으로 이 여호수아 3장이 제가 서론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했습니까? 네, 되돌아가기 기법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 내일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했죠. 이제 이 기록법의 의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법의 의도는 그 목적은 귀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함과 동시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이 의무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기 위함, 즉 기억의 재생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구원을 내일도 기억하고 또 다른 오늘과 내일도 기억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섯 가지 의무조항, 거리둠, 따라감, 거룩함, 존경함,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형제 우애,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실천해 나가라는 주님의 의도인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를 오늘 교훈받은 다섯 가지 실천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실천 조항들요. 그래서 이 기억의 재생을 통하여서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따라감, 거리둠, 거룩함, 순종함, 사랑함, 이 다섯 가지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넣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함으로 구원의 완성에 있어 결과적으로 따라 나와야 할 이 다섯 가지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택하시되 특별히 그 사랑하는 백성을 예정하셔서 그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잘 기억하여 앞으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완성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며 교회 여러 질서들을 따라가며 또 무엇보다 주님께 경외함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라가는 이 원리를 그려내가며 그러한 것들을 또한 거룩으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 현산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기쁘게 이 향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